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호수아서 하면 제일 첫 인상이 뭐죠? 여호수아 본받아 해서 굉장히 뭐 용감하고 용맹스럽고 투철한 이렇게 군인상이 떠오르죠. 맞습니다. 여호수아 하면 그런 이제 강한 군대 또는 장군의 이미지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나 또 이런저런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이 여호수아서를 리더십의 교본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어디에도 리더십의 매뉴얼로서 내용을 소개한 부분이 사실은 없어요. 여호수아서는 오히려 뜻밖의 굉장히 불안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가나안 하면 이퀄 천국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되짚어서 질문을 해볼까요?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그 안에 전쟁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죠. 들어가자마자 싸움판이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고, 혹시 그 책이 시중에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존 리치라는 분이 쓴 아주 작은 소책자가 있는데 그분이 가나안이라는 지역과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은 천국의 모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해 가는가 하는 싸움이 시작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점령하는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이란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쪽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점령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 순종해서 얻는 땅입니다. 우리가 개념을 달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 가나안을 점령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또 선교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싸움은 얼마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느냐를 드러내는 데 가장 적합한 책입니다. 리더십에 관한 책도 아닙니다. 순종에 관한 책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키에 해당하는 구절만 시간 관계상 봉독을 했습니다. 1장 전체를 읽어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려워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선 우리가 기초적인 상식이 성경을 상식적으로 읽을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성경을 온전히 믿음의 책으로 온전히 어떤 영적인 책으로만, 물론 영적인 책이죠, 그런 시각에서 읽으면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풍성한 하나님의 표정을 사실 많이 놓치게 됩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읽어야 되느냐, 왜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했다, 이게 절마다 거의 등장을 해요. 그러면 멀쩡히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러면 기분 나쁘죠. 이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무언가 지금 이 글을,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여호수아가 어떤 두려움에 붙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용맹스러운 여호수아의 그림과는 상당히 지금 거리가 슬슬슬 멀어지죠. 아, 여호수아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방불한 어떤 문제 앞에 분명 두려움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힘든 부분이 있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라는 책은 절대 인간의 의지에 초점을 맞춘 책도 아니고, 자, 이 사람을 본받아라, 어떤 위인전을 열고 해서 그 사람을 본받는데 초점을 맞춘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이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와 방불한 연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가에 초점이 맞췄지, 여호수아를 본받아라,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는가, 이런 설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비틀린 시각으로 자꾸 보아온 습관 때문에 성경을 영웅전으로 전락을 시키는 것이었죠. 여호수아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위기나 공고함 앞에 두려움이 있었고 초라함이 있었고 불순종이 있었고 형편없는 바보 같은 모습을 얼마든지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과연 여호수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두려움, 연약함은 뭘까?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죽었죠?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 청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대학 1, 2학년 때인가요? 12.6 사태가 일어났어요. 국가의 대통령을 부하가 저격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8회의 권좌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온통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금방 나라가 절단이 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때 그 국민이 받았던 충격은 그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건된 갑자기 죽었어요. 그 앞에 한 장을 넘겨서 신명기 34장을 보십시다. 모세가 어떻게 죽었나. 7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이 참 재밌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왜 죽어요? 이상하죠? 왜 죽어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아니,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의 임무가 다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어쨌든 백성들이나 이인자인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는 졸지에 황당한 일을 당한 겁니다. 자, 이것이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던 두려움이었어요. 이제 어떡하나. 이 엄청난 가나안 전맹이라는 대과업을 앞두고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게다가 두 번째 이유는 여호수아만큼 모세의 처절한 고통을 함께했던 사람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이 백성들의 아주 못된 악한 모습을 참모로서 옆에서 쭉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모세를 힘들게 했나. 수틀리면 돌멩이 던져서 협박하고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별별 난리를 광야 지나는 동안에 다 겪었어요. 그걸 가장 지근거리에서 겪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졸지에 이 백성들을 떠맡아야 돼요. 모세가 한때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을 다 터뜨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 생고생을 시킵니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장본인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완악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자, 그 모세는 죽었지. 그것도 무슨 예고하고 죽은 게 아니고 갑자기 갔어요. 임무가 다했기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점령해야 할 땅은 가나안 일곱 족속이 철병거를 포함해서 철옹성처럼 강한 군대로 조직하여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에요. 어찌 여호수아인들 범인일진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밀려들어옵니다. 아마 지금 이 가운데에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자 졸업은 앞에 두고 있는데 뭐 아무 길이 안 보여요. 딱히 뭐 스펙 하나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집안에 백이 있기를 하나, 스펙이 좋기를 하나, 그렇다고 해서 학교가 번듯하기를 하나, 여러 가지 고민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가 있어. 또 30, 40대는 사회에서 아래 위로 치는 세대입니다. 뭐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애들은 커가죠. 나이는 급속히 먹죠.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죠.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때 여호수아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거기 시제를 보시면 조금 헷갈리죠. 이 국문학을 하신 분들은 성경을 뭐 이런 식으로 썼나 싶을 정도로 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단어 한 절 한 절을 짚어드릴 테니까 귀로 들으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었노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근데 시제는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완료형. 이거를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미래 완료형 시제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러한 미래 완료형 시제는 반드시 언제 주로 성경 기자를 통해서 쓰여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건 확실히 된 것과 같은 상황일 때. 다시 한번, 지금 아무것도 진척이 된 것도 없고 시작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된 것과 마찬가지도 아니고 된 것과 같을 때. 그 말이 그 말인가요? 어쨌든 강조하는 차원에서 된 것과 같을 때 이 미래 완료형 시제를 씁니다. 지금 이 땅은 아직 점령도 안 할 뿐 아니라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진입도 안 했어요. 근데 주었대요. 그러면 이것은 될 일입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입니까? 이런 미래 완료형 시제의 표현은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경험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예언을 붙드는 것도 아니라 기록된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 시편의 모든 기자들이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주창하고 부르짖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젊은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것이 뭐냐면 언약을 주장할 때, 하나님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표현이 좀 거시기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짝 못해요. 하나님 그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 때부터? 모세에게 얘기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저 소돔 땅에 가서 전쟁을 한바탕 벌이고 와서 어떤 보복의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어요. 이것들이 다시 재공격을 해서 우리를 덮치면 어떡하지? 괜히 쓸데없는 짓 한 거 아니야? 내 본인 일도 아니었는데. 이런 위협 또는 보복의 두려움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 보이지? 예. 네 민족이 저렇게 될 것이다. 너 바다에 모래알을 세울 수 있니? 그걸 어떻게 세요? 네 민족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겐 정작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한심해서 기가 막혀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나 보이십니다.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면서 마치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이 언약을 해요. 네 민족이 이와 같을 것이고 4대 만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재진입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역사의 행위를 약속과 언약을 따라 진행해 가십니다. 한 군데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십시다. 성경을 좀 찾읍시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세요. 모세를 통해 이 백성을 구출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앞을 보세요.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두 번째는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표현이 나와요. 누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간을 고통에 부르짖음에 아파하는 민족의 슬픔을 눈물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대로 방치하셨을까요? 왜 이제서야 이들을 꺼내낼 생각을 하셨을까요? 3장 앞에 2장이 나오는데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는 얼핏 보면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꺼내주시는 것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장 24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뭘 기억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걸고 백성에게 약속한 약속을 따라 역사를 행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돼요? 경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무슨 환상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쓸데없는 예언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완전한 성경 66권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누가 뭘 봤다 그런 쓸데없는 예언하는 건 전부 가짜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성경으로 예언은 완성되었어요. 성경에 계시된 예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외의 예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성경에 담아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 역사를 행위하십니다. 오늘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점령하는 땅입니까? 약속을 붙잡고 순종에 들어가는 땅입니까? 순종에 들어가는 땅이에요. 제주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삼일교회 젊은이들에게 붙이셨어요. 동해선교도 삼일교회 청년들에게 붙이셨어요. 가는 곳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들에게 붙이셨습니다. 우린 점령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러 가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손에 맡기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첫성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초라한 몇 여인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준비를 시켜놓으셨듯이,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듯이 수많은 예비된 백성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고 여러분들이 귀가할 것입니다. 그건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싸워서 총칼로 뺏는 땅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들고 일어서는가. 아멘. 이제 여호수아 1장으로 다시 가십시다.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자 8절을 좀 볼까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여? 묵상하여. 자 조금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말은 시편 150편 전체를 여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시편 1편에 이 묵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묵상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meditate이라고 되어 있어요. meditate. 여러분 메디테이션을 또는 메디테이션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가 됩니까? 명상이 됩니다. 사실 정확한 번역은 명상이에요. 그러면 명상이 묵상입니까? 아니에요. 히브리 말의 묵상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명상은 눈 감고 저도 명상하는 데를 쫓아가 봤어요. 우리 그 청년 몇 놈을 잡으러 쫓아가 봤어요. 거기 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삼각산까지 쫓아 올라갔어요. 그때 거기 진짜 두 녀석이 가 있더라고요. 명상한다고. 근데 그 양반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명상이 뭐요? 저보고 눈을 감으래요. 둥근 해가 떠오르지요? 아, 그래요. 별꼴을 다 봤어요. 아니, 눈 감으면 다 뭔가 바짝바짝거리고 떠오르지, 그러면. 예, 말 그대로 그것은 명상일 거예요. 그러나 묵상은 명상과는 전혀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을 들이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개념이 엎어진 건데 하나는 들짐승이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온 들력을 헤매이며 그르렁거리면서 음식을 찾아다니는 모습이에요. 자, 얼마나 강렬한 개념입니까? 얼마나 강렬한 모습입니까? 허기진 들짐승이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 들력을 찾아 헤매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밤중 한 경점에 먹잇감을 포착했을 때 두 번째 개념,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 말 속에는 또 하나의 뿌리가 감추어져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소가 음식을 먹고 나서 어떻게 하죠? 반출합니다. 맷돌 같은 넓적한 어금니 위에다 음식을 올려놓고 슥슥 갈아요. 또 삼켰다가 뱉었다가 이걸 반추한다 그러죠. 되새김질이라 그러죠. 이 두 개의 개념이 합한 걸 묵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눈 감고 이런 한가한 개념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고 목마른 상태인가를 강렬하게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종일 아침부터 이 본당의 바깥에 꽉 차는 이 청년들을 보면서 정신이 지금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얘네들이 어디서 다 올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자꾸 물어봤어요. 왔던 사람들이 또 오는 거 아닌가? 하도 이상해서. 정말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가 여기 있구나. 안 그러면 이 청년들이 이 시간에, 이게 이상한 거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개콘할 시간이 다 됐는데. 저는 그 개콘을 보면서 너무 매주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거 꼭 보세요. 집에 가셔서. 정말 그 한 코너를 만들으라고 일주일을 신앙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스러워요. 예.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가서, 이 묵상이라는 말은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강렬한 내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 좋아하죠?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멘을 해놨는데 성경에는 뜻밖에도 형통이라는 한글말로는 같이 표현을 했으나 전혀 다른 단어로 썼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요. 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요. 그때마다 후렴, 찬송과 후렴처럼 따라붙는 단어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런 형통 할래요? 예? 감옥에 들어가는 형통,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형통 할래요? 그런데 거기에 쓴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찰라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인간적인 번영은 셀라흐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 말은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 한글 말로는 딱히 구분할 단어가 없어서 그냥 같이 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의 안내를 받거나 원전을 보는 게 좋은데 우리가 원전 접근하기는 쉽지 않죠. 어쨌든 여기에 나타난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인간적인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될 때 쓰는 찰라흐라는 형통의 단어입니다. 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목마른 짐승처럼 허기진 짐승처럼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하고 씹어서 먹고 또 삼켜서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할 때에 우리 속에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섭리가 열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열린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고난 속에 그는 죽을 지경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속성 과정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계획의 자리로 끌고 갔던 겁니다. 누구의 형통이었어요? 요셉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의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가나안 땅은 그런 형통을 통해서 총칼로 빼앗아 점령하는 땅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나 그 순종하면 어떻게 그 땅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것을 확인해 들어가는 땅이 싸움이 가나안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얼마나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들어가느냐의 싸움이지 매뉴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작전을 짜서 점령하고 총칼로 이겨 싸움에서 뺏는 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같은 원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같은 원리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인간적인 계획과 지략으로 이겨서 뺏을 땅이 없어. 이 땅은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섭리를 형통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찰나의 형통을 여러분들의 형통으로 붙잡는 복된 소망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